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중국에서 오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많이 아우리치 갔던 중국, 네, 한선. 예배 후에 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죠? 네,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적 암흑기에서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누군가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없다 시리죠.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할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아내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약간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100대는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인생의 공허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허무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17장 1절 앞에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흘러요? 우리 산수를 할 수 있죠? 99세와 86세, 13년. 요 두 절 사이에 13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영적 암흑기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들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는 7자와 함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10년 기다리는데 아들 없어요. 결국 기다림에 지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죠. 그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갈을 소개할 때 애굽 여자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인류가 워낙 타락하니까 이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노아의 후손들을 보니 또 타락해요. 그래서 또 심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탁 선택해서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새롭게 이루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룰 비전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기를 난 그 대상은 애굽 여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민족을 다 이끄는데 이방 여자 애굽 여자를 통해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룰 리가 없죠. 아브라함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이 75세에서 10년 지나 지금 85세가 되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자기 부인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부인의 말대로 그 애굽 여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86세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85세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 아이가 말이 아들이지 86세에 낳았으니까 손주와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냥 푹 빠져버려요. 아들에게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났어요. 물론 때를 따라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묵묵부답 대답하지, 말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가 분명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셨고, 그가 창세기 12장 얘기하시고 또 13장에 조카 롯이 떠났을 때 동서남북을 보라, 너에게 수많은 너의 눈에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주마 하나님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가 가서 다 건져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공격했던 그 왕들이 자기에게 공격할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5세 이후 85세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 항상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서 아무 느낌 없어요. 그의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공허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무런 열정,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3년 잃어버린 세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참 뜨거웠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예수 믿고 나니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기도하면 감동이 있었어요. 전에는 예배 드리면 뜨거움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잠이 올 뿐이에요. 지금도 조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분 한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세상에 푹 빠져버려요. 영적 암흑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 암흑기는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13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공허한 삶, 텅 빈 삶, 시간 낭비,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됐습니까? 죄, 죄를 범하자. 죄는 우리의 비전을 녹슬게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차단합니다. 죄는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 가족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던 이 거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다리다가 지쳐서 부인의 말을 듣고 그냥 아기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도덕한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미루어집니다. 내 세월, 헛송 세월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여러분 제발 이 노래를 죽는 날 부르지 않기 바랍니다. 죽을 때 잃어버린 세월 내 인생 허무였어, 헛살았어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직전이에요. 인생 지금 암흑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에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적 암흑기 속에 사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적 암흑기로 끝나지 않도록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하나님 믿은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영적 암흑기 속에서 대충 살다가 인생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 이루겠다는 큰 비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약속의 아들 주마, 비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암흑기 속에 13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서 칼리빈의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비포가 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동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안 짓지 못하잖아요. 죄 안 지은 것 같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돌아보면 다 죄예요. 내 삶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네가 내 앞에서 산다면 너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지금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부정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산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에게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CT에서 TV 4인 4색에 8번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TV에 나간다고 제가 얼굴도 잘 관리하고 또 옷도 옷 매무새도 잘 하고 또 촬영하기 직전에 그 방송국에 갔더니 저를 분장실로 데려가더라고요. 화장도 시켜주더라고요. 여자처럼 눈썹도 막 그려주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 4인 4색 TV에 나간다고 굉장히 밤새 원고를 다 외우고 그걸 앞에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표정 관리도 하고. 제가 이 8번의 촬영을 다 끝내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카메라 앞에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서기 위하여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준비하더라고요. 그 꼴난 카메라 앞에서. 그런데 저는 제 일상생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양심 앞에 삽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 한번 복청할까요? 하나님 눈앞에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성자가 되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살면 저절로 성자가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땅에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풍요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품, 젖먹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샤다이, 엄마에게 안기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먹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래가 해결됩니다. 그게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품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뭘 얘기합니까? 13년 전에 내가 너에게 비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이 비전을 포기하고 그저 이방 여인과 아이를 낳아 살지만 나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네가 포기한 그 비전을 나는 이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시간이, 그가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니까 24년, 처음 비전 준 날과 비교할 때 24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너 비전 이룰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비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99세에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됨이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함은 높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아브는 아버지, 라함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은 바꿔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너 혼자 뭐 높은 사람이 된다, 그런 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개인적인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잘 되겠다고, 개인적인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개인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넘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넘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넘어 세상을, 온 인류를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넘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넘어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넘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넘어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넘어 열국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해요. 너 이름 바꿔라. 네만을 위해 살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부인의 이름도 바꾸라 그래요. 사라를, 아니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 했어요. 사례는 뭡니까?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이기주의잖아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공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공주가 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 많은 자의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엄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 그게 사라예요. 내 욕심, 내가 귀부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비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내 뜻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내 비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에 푹 빠져 대충 숨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불임 여성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말이 원어로 불임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례는 불임 여성에다가 지금 나이가 폐경이 넘었어요. 그러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이중적 불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그 꿈 접고 애굽 여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하나 낳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성에 맞게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이름 바꾸라 할 때 이름 바꿔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 불러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99세 때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불가능한 사명, 열국의 아버지 되라. 그 불가능한 사명을 그는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제자 삼는 사명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재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가지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 일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이나 주일학교 교사 되는 거예요. 셀 리더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키우는 이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셀 리더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여러분 다 셀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셀장이 주는 것만 이렇게 다 그냥 편하게 얻어 먹고만 있지 마시고 영적으로 주는 것만 받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셀 리더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교사가 되세요. 또 아멘 안 합니까? 다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교사예요. 아예 그냥 교사가 돼야 등록이 돼요. 교사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 교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른 아이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 도와주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내 삶보다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정말 오래 남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허무해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인생이 뭡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나이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장례 예배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장례 예배 있었어요. 남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곧 죽습니다. 이 땅만을 위해 살면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삶을 산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을 위해 산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 다 아브라함, 제자 삼는 삶, 사명 가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치라 한 이후에 곧바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아브라함이 그 말 들었을 때 어색했을 거예요.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굉장히 어색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약속하면서 이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증표를 보이라. 그게 바로 할례다 하셨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을 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다 버린다는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았던 삶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할례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할례 받아. 그리고 너희 아들도 할례 받아.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너희 종들도 할례 받아. 다. 그리고 갓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또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합니까?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첫날 8일째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할례를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할례는 내 이전에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는 오늘날 이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할례는 바로 세례와 똑같습니다. 그럼 세례가 뭐예요? 원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한 방울 찍지만 이 원래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내 멋대로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라는 이 내가 주인 된 삶 이건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인 삶 살겠습니다라가 세례. 그게 할례라고요. 하나님은 곧바로 그것을 행하라 말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해요. 또 사라에게도 얘기해요.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아기가 태어나는 날짜도 얘기해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행동합니다. 그게 23절에서 27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에 이날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짓 아닙니까? 99세 된 할아버지가 포경 수술을 합니다.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신문에 나겠죠. 99세 된 할아버지가 포경 수술을 해요. 그리고 아직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13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포경 수술을 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돌칼로 수술을 하는데 그거 수술하면 피가 그냥 철철 흐르고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됩니다. 쉬운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곧바로 바로 이에 그날에 수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할례를 바로 행동하는 즉 자기가 죽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것 그날입니다. 그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할례를 행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적미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함은 순종에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답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대단한 순종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가 할례하고 자기 아들을 할례하고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여 약속받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그 아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정말 1년 뒤 100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TV 토크쇼에 출연한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비를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 속에 비가 오는 장면은 비 오는 날 찍지 않습니다. 대부분 맑은 날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주인공에게만 물을 뿌리며 필요한 장면을 찍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영화를 찍는다고 그녀는 혼자 비를 맞으며 연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날씨를 즐기며 웃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지나온 삶이 오버랩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햇빛이 쨍쨍해서 행복한데 정작 자신은 줄곧 혼자서 고난의 비를 맞는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한없이 우울하고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컷! 하는 사인을 하자 순식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우울한 날에도 슬픔과 낙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컷 하고 사인을 하시면 내 인생이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컷이라는 사인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어둠으로 끝내길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영적 암흑기 속에 사는 분 있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의 눈치나 보며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동하라. 만약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죄를 즐기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루트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뒤에서 험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만을 위해 사는 아브라함이 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내 욕심만 챙기는 공주, 귀부인, 사례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라가 되십시오.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삶, 허무한 삶입니다. 제자를 삼는 삶,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내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멎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치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내수동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식사하는데 이분이 베트남에 뭐 NGO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막 한 사람을 막 칭찬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분을 이 장로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안병규 선교사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2가정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안병규 선교사님. 저는 잘 알지만 우리 교인들이 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소개해보죠. 그분은 미국에서 이 큰 주유소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인생 맞춰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중국 선교사님으로 결정돼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시기 떠나기 직전에 교단에서 이 건강검진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경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 우리 교단에서 파송해 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중국에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교회에서 파송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멋대로 파송할 수 없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후원 안 해줘도 좋습니다. 난 내 혼자 갑니다. 혼자 그냥 중국 가버렸어요. 중국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 문제가 돼가지고 간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그냥 비행기로 수송이 돼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냥 사형 선고받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찬양교회,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했거든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 허 목사님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장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의 병원에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를 기도원에 데려다. 아버지 유언이니 어떡합니까? 그럼 뭐 주사 다 꽂고 뭐 그리고 타고 그냥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 주를 위해 산 게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컷 하면 스탑 되는 거 아세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컷 하셔서 다 살아났어요. 아멘 아닙니까? 남일이니까 안 믿어집니까? 완전히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꼼짝도 못한 분이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멀쩡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됐어요. 이 한국에서 선교 본부에서 위험하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뭐 어디 가십니까? 그냥 선교 본부에서나 한국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뭐 행정적인 일이나 하세요. 한 1년 하시다가 아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선교지 가겠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간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 그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공산 국가예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외국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예배를 드리든 관계가 없는데 이 베트남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괜찮다. 나는 뭐 위험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하면서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지 지금 15년, 16년 됐는데 아직도 멀쩡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이 세상만을 위하여 이 허무한 삶만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 영적 암흑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